찬송가 70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와 나 괴로움이 심하고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이삭교회 5월 마지막 주 우리 장애인과 함께하는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만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8장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인내성 고백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 앉으시고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걷지 못하는 그런 자들처럼 살아왔음에 진리 앞에 둔감했고 이웃의 고통에는 무관심했으며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더디고 주저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한 영적 장애의 현실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돌아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의지하여 다 함께 입술과 마음을 열어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육신이 멀쩡하다고 해도 우리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영적인 어두운 암흑과 영적인 기가 멀어버렸으니 영적으로 주저앉아 일어날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시간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 음침을 의지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계절을 주관하시며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올해 끝자락 주일에도 저희를 부르사 주의 연으로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예배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 햇살이 깊어지고 바람은 초록의 향기를 머물어 녹음이 짙어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믿음의 고백이 되고 단순한 절차가 있는 영적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사람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세속화 탐욕 욕망에 이끌려 있었고 겉은 경건하나 속은 세상과 손잡고 있었던 지난날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금 정직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깊은 회개의 눈물이 우리의 영적 영혼을 적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봄은 저물고 여름이 곧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계절의 변화는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에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순환의 섭리를 새기는 구속사의 시간이기에 저희도 신앙 안에서 유년기를 지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씨앗에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며 마침내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믿음도 이제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벗어나 순종과 인내의 열매를 맺는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고, 미래를 열고 자녀의 순종이 가정의 평강이 되게 하사 믿음의 기업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복된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많은 세대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울 때임을 믿사오니, 가정마다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고 말씀의 권위가 살아 움직이며 십자가의 능력이 날마다 역사하는 거룩한 집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세상의 소망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은 치유되며 낙심되는 자는 다시금 소망의 불씨를 되살리고 곁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하는 회복과 동행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의 변화가 이 나라를 바꾸며 교회의 변화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위하여 진저 그들이 하나님께 그 치유받게 하시고 병상에서 신음하는 외로움 속에서 눈물로 흐른 이들이 주의 위로와 치료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음 들고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세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선교지의 피를 채워주시며 그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주님,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장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멸시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약한 자들과 함께하셨고 보호자가 되어 주신 주님께서 이들의 외로움과 서러움을 이루어 주시고 이들의 편에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영과 혼과 몸을 지켜주시고 평생 동안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정치적 혼란과 혼란 속에 대한민국을 불쌍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바로 서게 하시며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흐르게 하옵소서. 열정도 남은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 맡기오니 인간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시어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백성을 진실로 사랑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자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으로 삶이 변하고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삭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 보내셨나요? 5월 25일 이삭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랑누리부와 함께 장애인과 함께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본관 3층 은혜홀에서 청년부 사경회가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본 사경회는 청년 1, 3부 연합으로 진행되며 성도님들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이니원 집사님에게 해주세요. 5월 31일 토요일 천성산 스포츠파크에서 청년 1, 2부 연합 체육대회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5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교회 전면 주차장에서 여전도회 연합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번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이자립 교회 후원과 선교지 헌금으로 사용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물품 기증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이수님 권사님에게 해주세요. 청년 1부 전도팀은 매주 목요일 부산대, 부산의대, 대동대 등 캠퍼스를 중심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목적 헌금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 문의는 황무진 강도사님에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에 차량 운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고태현 집사님에게 해주세요.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예수와 함께 걸으며 예수를 따라 사랑을 전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삭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누가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누리부와 함께 또 장애인과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부 5번에 보면은 청년 1부 전도팀 목적헌금 후원 안내가 있는데요. 요즘에 캠퍼스는 그 일환들이 주 전도 무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1부가 또 캠퍼스로 나가서 전도할 때에 또 여러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또 선물도 전도 용품도 많이 필요해가지고요. 이게 목적 헌금에 대한 광고가 나갔는데 은혜 되시는 분들은 또 마음에 감동 되시는 분들은 또 목적 헌금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전도사에게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 함께 나누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박상남 사모 저희 장인어른이신데요.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먼 길까지 또 마다하지 않고 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정한솔 집사님, 박인혜 집사님인데요. 부부이십니다. 양산 부산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신장 이식 수술을 하셨습니다. 박인혜 집사님이 신장을 공여하시고 정한솔 집사님이 이렇게 수여하셔서 수술하셨는데요. 박인혜 집사님은 일주일 입원하시고 또 일상으로 복귀하시고요. 정한솔 집사님은 2주 입원하시고 난 이후에 3개월 동안 또 자택에서 격리하면서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세 가족 있습니다. 김선중 집사님, 어디 계실까요? 한번 일어서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또 일어서 계셔주시고요. 강하람 우리 성도님, 어디 있을까요? 한번 일어서 주시면, 네, 우리 오케스트라에 계시네요. 윤지영 자매님, 네, 그 다음에 마연정 자매님, 네, 우리 세 분 오케스트라에 있습니다. 우리 네 분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예배 마치고 또 세 가족 부실에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참 분주하게 또 치열하게 살아낸 한 주였습니다.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복음 들고 또 예수 안에 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앞장서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늘 복되게 하시고 칭찬하고 격려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의의 면류관 바라보고 달려가서 충성되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들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욱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형편이면 성도들 주님 일상을 회복케 하시고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멀리 출타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때에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깨끗하게 낫고 일어서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사랑하여 나온 모든 성도들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39절부터 41절까지를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5월 또 한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여러 세대들을 두고 함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누리부와 또 장인과 함께하는 예배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참 조심스럽고 어쩌면 또 예민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또 장애인들을 대면해서 또 가족들을 대면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혹시나 내가 말을 하다가 또 행동을 하다가 실수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이 오늘 이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장애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다루기보다는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우리 가운데에 이사교회가 어떻게 장애인들과 함께하면 좋을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조금 정의를 내려보면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로 인해 사회적 장벽과 상호작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지속적인 제약을 받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권과 사회참여 권리를 가진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자막을 조금 더 빼주셨다가 이들에게 저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장애인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도 신체적인 불편함, 손상, 또 정신적으로 어떤 손상을 입은 이들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홀로 어떤 누군가와의 교제가 없이 그냥 홀로 살아가는 거라 그러면은 사실 혼자로서는 불편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몸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장애인 또 지적으로 어떤 손상이 있고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이라고 하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 네이밍을 이렇게 불편한 이들에게 다 붙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현상과 서로 부딪히게 되어졌을 때 이제 다시 자막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그런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로 인해서 어디와 상호작용을 갖게 되죠. 사회적 장벽과 장애라고 할 때 이 장애인, 장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가로막혀진다, 제한되어지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현상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제약받게 되어질 때 그 가운데에 불편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어떤 상황과 말입니까? 사회적인 어떤 상황과 장벽과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장애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지속되는 이 현상을 겪는 이들을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완전한 인권과 사회 참여의 권리를 가진 온전한 동등한 사회 구성원인데요. 이 동등한 사회 참여의 권리를 함께 누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의 반대 개념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상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장애인의 반대는 비장애인입니다. 정상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 합당하지 않은 단어인데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상황 가운데에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라든지 우리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넘어서서 역사적으로 우리 선조들은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았더니요. 조선시대로까지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여러분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먼저 살펴보면서 조선시대 그러면은 조금 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저항들을 봤을 때 장애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어떤 시스템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의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들여다보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조선시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선진적이고 포용적이었다. 이렇게 선진적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세대보다 훨씬 더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포용적이고 긍정적이고 수용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장애인을 단지 몸이 불편한 사람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뭔가 결핍함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이들이 아니라 그냥 몸이 불편한 사람에 그냥 지나지 않는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장애를 완전하지 못한 존재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한계나 극복의 대상으로 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정책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양반들의 경우에는 신체적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과거를 통하여서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진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이들이 고위 관직을 가진 이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평민들에게는 이렇습니다. 장애인과 그 부양자에게는 각종 부역과 잡역을 면제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장애인을 정성껏 보살핀 가족에게는 표창 제도를 실시했다라고도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학대하는 자에게는 엄벌 제도를 시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이들 잘 보살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후원하고 추천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 대해서 비하하고 조롱하고 학대하고 함부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해서 엄벌 조치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태종 때에는 보니까 명통시라고 하는 특수관청을 설치해서요. 장애인들을 고용했습니다. 장애인들을 전문적으로 고용해가지고 국가 행사에 이 장애인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기후제를 드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이 시각장애인들이 기후제 전체를 관할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고 그들이 거기에서 행사를 담당하고 받은 대가들은 노비를 대가로 받든지 쌀을 대가로 받으면서 적정하게 그들의 노동에 대한 임금을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직업으로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의 사상가였던 홍대용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소경은 점치는 대로 궁형당한 자, 거세당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거세당한 자는 문지키는 대로 돌리며 심지어 봉어리와 귀머거리, 안전병이까지도 모두 일자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용적이었고 능동적이었고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본 것은 세종대왕도 시각장애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가 제위 가운데에 13년째 되던 해부터 그는 시각장애를 알았는데요. 20년 동안 심각하게 이 시각장애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 8년 동안은 거의 실명상태로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 시각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도무지 국정을 보살필 수 없겠다 그래서 세 번이나 나는 이 왕위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청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종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각적인 장애, 후천적이죠. 후천적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을 고위 간직에 또 등용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제 개인적으로는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보다 우리 민족이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훨씬 더 참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잘 대우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식의 변화가 생겨지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는 장애인에 대해서 이름했던 것이 병신이었습니다. 병신. 지금은 우리가 비하하고 어떻게 조롱하는 의도로 병신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때의 병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장애를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으로 인식하는 데에서 명명되어진 병신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병신 그러면 조롱하고 비하하는 데 쓰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이 단어가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일제가 일본 강점기가 들어오면서 개화가 되어지고 일본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이 개념이 조금 변화가 생겼다 그래요. 불구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지게 됩니다. 불구자라고 하는 것은 완전치 못한 자, 무엇을 갖추지 못한 자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일제가 저희 국권을 침탈하고 탄압할 때 강압적으로 우리 민족을 강압했던 그 시기에 들어온 것이 우생학입니다. 우생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우생학의 역사는 참 깁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도 이 우생학에 근거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우수한 유전 형제를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더 나은 인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 나은 유전 형질을 가진 자들을 더 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개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생학적 입장에서의 워딩입니다. 장애인들은 정상인들보다 한참 수준이 뒤떨어졌고 정상인들은 장애인을 무시하고 괴롭혀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열등한 유전형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생학적 입장에서의 정상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의 반대 개념은 비장애인인 거예요. 그렇게 일본이 저희들이 우리나라를 강제 수탈하게 되어지면서 이 장애인들에게 주어졌던 직업군들조차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장애인들의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장애인의 인식을 보면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민족으로서 보면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정말 능동적이고 선진적이고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장애인들을 대했다 그러면은 일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일제 강점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부정적인 양수로 이 장애인들을 대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우생학의 잔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회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은 가끔씩 장애인들이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함께 단체 행동을 하고 이동권에 대해서 보장하라고 이렇게 투쟁하는 그 현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 분명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동일하게 불편함을 겪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떠하죠? 아,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한견에 보면은 우리 민족의 이 선조 때로부터의 그 마음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들을 잘 챙기지 못하고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가 이런 갈등 구조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하여서 이와 비슷한 견해를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고정적으로 그들이 고정관념처럼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었는데요. 이것은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러한 정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본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한 해석의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요?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견해에는 바로 이것과 함께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 그러면은 복중에 있는 태아조차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으로 딱 태어났을 때 유대인 출신이 많았던 제자들 가운데의 질문이 그것으로 나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맹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그 대가로 죄에 대한 형벌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뭔가 대단히 잘못해서 또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가족들 입장에서도 말이죠. 내가 뭔가 대단히 잘못해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조금만 아프기만 해도 정말 막 응급한 상황들이 생겨가지고 놀라는 일이 생기면 부모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되게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바라보는 시각.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장애인들을 지금까지 어떤 느낌으로 생각해 왔는가? 혹시 여러분들은 장애인을 되게 불쌍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아, 참 불쌍하다.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저 부모는 어떻게 저만큼 힘들까? 뭔가 체근하고 불쌍한 존재로만 그들을 바라보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죄의 관점에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접근했을 때 예수님은 죄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아이의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서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거기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기능적으로 사람을 지었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과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참 예배자로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신체적 손상이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있습니까? 정신적인 손상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여러분 방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휠체어를 탄 청년 지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기 안산에서부터 그 용산까지 오는 데에 몇 번의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데에 한 번 차를 놓치면 탈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서울에는 들어오면 저상버스가 있어가지고 휠체어에서 버스로 바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버스에 타는 것 자체가 힘든 겁니다. 비가 오거나 강한 바람이 불거나 눈이 오면은 이동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교회 한번 오는데 준비해서 나오는 데까지 2시간이 걸립니다. 이동하는 시간까지 하면은 교회 오는 데에 반나절의 시간을 투자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도 문제입니다. 돌아갈 때에 그 장애인 택시를 그 기다리는 그 시간과 돌아가는 길이 오는 만큼이나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주일 그는 돌아가면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그것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그가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그의 신체적인 손상이 그런 정신적인 손상이 예배를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건강한 육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히려 우리 속에 말입니다. 예배를 수단으로 삼아서 내 삶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를 수단처럼 드리고 예배를 어떤 내 안의 정욕과 욕심의 계산을 드리면서 예배드리는 그 우리들의 모습이 만약에 있다면 이것도 아니면 우리들에겐 장애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그런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뭔가 장애가 있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지만 실질적으로 내 영혼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반역하는 우리들의 상태, 그 영적인 장애가 더 무서운 것 아니겠어요? 오늘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이 스토리들을 해석해내면서 마지막 결론처럼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39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인데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실 것입니다. 그때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를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했던 질문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죄의 결과로서 이 사람에게 맹인이 된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4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지금 제자들의 어떤 사고방식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그 해석 방식을 따른다 그러면은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결과이겠죠? 죄의 결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이 말은 너희가 죄인이라고 말했다면 내가 죄인임으로서 죄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받았을 거야. 왜냐하면 의인이 필요한 것은 건강한 자를 위해 온 게 아니라 병자를 위해서 왔기 때문이야. 너희가 죄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 눌린 가운데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을 것이야. 그런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이 본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죄가 없다고 자기들 스스로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이유가 없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해석 방식대로, 내가 너희들의 방식대로 너희를 해석해 줄게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장애인을 바라볼 때에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결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여러분 꽃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꽃은 피어서 오랫동안 가는 꽃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꽃은 피었다가 일주일 만에 져버리는 꽃도 있습니다. 어떤 꽃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은 꽃이 있는가 하면 어떤 들꽃은, 들풀은 그냥 산에서 보이지 않는 채 그냥 사라져가는 그런 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기 그 꽃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오임이 없이 지으신 이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제약, 사회적인 장벽이라고 하는 것 앞에 장애와 비장애를 경험할 뿐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누구도 장애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 영적 장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장애인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고 뭔가 우리가 많은 혜택을 또 줘야 될 대상으로서 아니라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를 누리고 동일하게 사랑을 누려야 될 우리 구성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 누리부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생겼어요. 사랑 누리부의 표가 있는데요. 지난번 우리 공모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공모전 해가지고 딱 당선된 표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다름도 품고 사랑으로 걸어갑니다. 블라인드 투표해가지고 뽑은 건데요. 행정 목사가 했대요. 자기가 자랑했어요. 제 겁니다. 이랬는데. 예수 안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표,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라고 하는 표에서 착안을 한 것이고, 우리는 다름도, 다양성을 품고 사랑으로 걸어갑니다 라는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1분의 선생님이 섬기고 있고요. 6명의 장애 아동이 있습니다. 이 장애 아동 가운데는 지체장애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적장애도 있습니다. 다양한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있습니다. 사랑누리부가 추구하고 있는 비전은, 목표는 이 아이들이 스스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들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항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그리고 더 건강하게 사회에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지체들로 잘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누리부는 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누리부가 있지만 더 크게 건강하게 우리 성인들을 위해서도 우리 사랑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우리 안에 장애 또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사회적 편견이나 또 어떻게 보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 자녀가, 내 아이가, 내 가족이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홀로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가족 가운데에, 자녀 가운데에,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장애인들을 우리 교회로 함께 초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챙겨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세워가고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서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양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장애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우리 이사학교회가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하여서 어떠한 차별도 없고 어떠한 그 가운데에 구분도 없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그 구분이 무엇입니까? 사회가 그 장벽을 앞에 세워두고 구분해낸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누구도 장애라고 하는 네이밍을 준 적이 없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오늘 우리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더 우리 이사교회 가운데 있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은 그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우리가 들어 섬기며 사랑하고 나가는 우리 이사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정신이 장애를 입고 우리의 영적인 장애를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아도 늘 복음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게 아멘 순종하지만 내 삶의 환경이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욕을 쫓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장애가 있다면 또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주님, 정말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안에 모든 욕심도 정욕도 죄악 그 모든 것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인하여서 사랑 누리와 함께하고 장인과 함께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높은 장벽처럼 세워져 버린 이 사회적인 장벽이 장애와 비장애인으로 갈라서 힘들고 갈등하고 아파하게 하는 이 상황들이 생겨져 있는데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모든 하나님의 아픔들을 함께 품어가며 장벽을 허물들어 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서로 하나님을 격려하고 도전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누리고 있는 우리 아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 아이들 자라갈 때에 참된 예배자로 자라가며 이 금중고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우리의 육체적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은 그 모든 이들이 함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정말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안에 나음을 얻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을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모든 정신을,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상태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죄와 싸우게 하시고, 오직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 안에 주와 함께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누리부를 복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또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든 장애인들 주님께서 더 사랑하여 주셔서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지으셨으니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삭교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성도들이 가는 그 모든 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샬롬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